지난 두주 동안 저희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큰 제목은 믿음 시험이에요. Faith Test 아니면 The Test of Faith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첫째 날은 그러니까 두주 전에는 그 믿음 시험을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테스트 시험의 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 맞아요. 그런 얘기 했어요라고 조금 이제 도와드리기 위해서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를 한다면 아브라함이 손을 내밀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내밀다라고 하는 단어가 reached out이 아니라 sent out이라고 하는 그래서 마지못해서 손을 들어서 죽이려고 덜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sent out 그냥 확 보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이것도 기억이 안 나시면 우리 같이 병원에 같이 가셔서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유치원 때는 모르겠는데요. 초등학교를 들어가서부터 시작하여서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할 때까지 시험이 계속해서 있죠. 월말고사가 있고 또 중간고사가 있고 기말고사가 있고 학년말고사가 있고 졸업시험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에 따라서 직구준 선생님은 주말마다 한 주간마다 웬 퀴즈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하여튼 시험이라는 시험은 쫙 통과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시험을 치르게 되면 한 주가 지나든 한 달이 지나든 종이 하나가 와요. 요새는 종이로 안 오고 이메일로 오기도 하지만 아무튼 종이 한 장이 옵니다. 그게 뭐예요? 성적표가 등장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던 것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험, temptation이 아니라 테스트를 주시는데 테스트를 주시는 이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로 시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만 믿어라.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해서 테스트를 주시고, 두 번째는 나만 경외해라 라고 주셨고, 세 번째로는 나만 사랑해라. Trust me only. Honor me only. And fear me only. And love me only.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했더니 말로만 하나님이 통과했다 그냥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approval 승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주 엄청나게 큰 시험을 이제 통과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승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믿음에 대한 승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인을 해주실 때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시험은 뭔가를 잘했으니까 틀린 게 별로 없으니까 A라고 하기도 하고 또 GPA로 이야기를 하면 4.0, 여기서 30초만 곁길로 갈게요.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기본적으로 4.0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에서의 교육제도는 A, B, C 뭐 이렇게 있잖아요. C가 보통이에요. C가 보통이니까 여러분 C 밑으로 가면은 여러분 야단을 치셔도 4.0 안 받았다고 막 입에 거품을 물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렇게 막 쥐잡듯이 잡지 않는 너그러운 부모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신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했던 것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읽는 방법이 빨리 읽는 방법이 있고 천천히 읽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잘 아는 부분에 가서는 일부러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천천히 읽으셔야 되는데 12절 말씀을 한번 놓고 볼게요. 앞에 자막을 만들었어요. 일부러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 다음 부분이 내가 이제야 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숨은 뜻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내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이제 알았어. 네가 나 경외하는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제가 노란색으로 친 이유가 있어요.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하면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 아들은 내 독자까지 너의 독자인데 독자까지도 내게 주었다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다음에 나와야 돼요 이게 지금 강조가 되어져야 돼요 영어 성경은 이게 정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not lay your hand on the boy or do anything to him For now I know that you fear God 여기서 for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왜냐하면 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아라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알았어 네가 나를 fear me, fear God 하는 거 있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테스트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시행을 하셨어요. 네 아들을 바쳐라 그랬을 때 죽이려고 확 찔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를 지르시면서 Do not even think about it. Don't even touch him. Don't do that. 라고 하면서 막으셨던 이유가 승인해 주시는 거예요. 승인을 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제 내가 알았다. Now I know. Now I know that you love me. That you fear me. That you trust me. 라고 이미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보게 되는데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을 두 부류에게 적용되어지는 의미가 다릅니다 다시요 이 경외하다라고 하는 말이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적용되어지는 의미가 다른데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경외하다라는 말이 공포예요 무서워서 지금 죽으면 어떡할까? 지금 진노의 항아리가 내 머리에 쏟아지면 어떡할까? 나 지금 죽어서 지옥으로 가면 어떡할까? 무서워서 덜덜덜덜덜덜 떠는 게 경외예요 본래 뜻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다라는 말이고 두렵다라는 말을 쓰기도 해요 두렵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이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머리가 숙여지는 두려움이에요 거룩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승인해 주셨을 때에 이 모습을 네가 나를 경외한다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이 통과를 해 주신 거예요 이 경외가 시편에서는 여러 군데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경외하다라는 말을 아주 잘 적용하면서 잘 풀어준 성경이 대표적으로 잠언인데요 이 잠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장 7절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기에서 경외를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해석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경외하다 라고 하는 말을 아브라함과 연결을 시켜서 놓고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승인하셨을 때에 경외하는 것을 알고 믿음을 승인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 경외라고 하는 말은 믿음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를 1장 7절 잠언 1장 7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잠언에는 무려 19번이나 19개의 구절 가운데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자를 통해서 하신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석을 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이 하나님 본인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질 때도 있어요. 어느 부분이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낳는 걸 아시죠? 그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낳았는가 하면 사라의 계집종인 하가를 통해서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질투하게 되고 막 불편하니까 쫓아내는 장면이 창세기 16장에 나타나고 있고, 이 다음에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보내라 그래서 또 내보내는 장면이 21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16장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이야기를 하고요, 21장에서는 하나님이 하갈에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소리를 지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시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승인을 해 주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지금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수치면서 기뻐해 주신 거. 아이고, 그러면 그렇지. 내 아브라함인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22장을 읽고 있는데 바로 앞에 21장에서, 그리고 예전에 13장에서 아브라함이, 12장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하란 땅에서 불러주셨는데 처음에 먹고 살 것이 없다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한다고요? 누이라고 해라. 왜요? 자기 아내인 걸 알면 누가 죽을까 봐 그런다고요? 제가 얘기했어요. 자기 아내가 죽을까 봐가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까 봐 무서워 갖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고 데리고 나왔습니다. 많은 시험의 테스트를 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험까지 눈앞에 둘 정도로 믿음의 성장이 쭉 올라왔는데 아브라함이 글쎄 또 실수를 하네요. 어디로 내려가요? 이번에는 블레셋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에게 똑같은 거짓말을 해요. 내 누이라고. 자, 그것을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적용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처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했을 때 그런 시험에 들었습니다.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때에도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래도 성숙한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우리 모두가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겪고 있는 불신이라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 불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이스마엘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그리고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덜덜덜덜덜 떨고 자기 목숨이 날아갈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했던 불신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2장에서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단 한 치의 주저함 없이 곧바로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무려 4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곳을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갔고, 거기에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라놓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신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지 못하고 행할 수 없지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아직도 불신 가운데에서 헤매고 계십니까? 아니면 잘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다 드리기 위해서 이쪽에 와 계십니까? 중앙이라고 칩시다. 편안하게 중앙이라고 칩시다. 가운데 섰는데요, 이 가운데 섰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불신을 향하여서 서 있습니까? 가운데는 똑같은 가운데인데 얼굴은 불신을 향하여서 서 있으면서 아, 인간이라 어쩔 수 없지요. 인간이 실수할 수 있지요. 어휴, 세상에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나는 절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발자국이 한 걸음 한 걸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불신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실까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훈련 가운데서 되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중앙에 서가지고 우리들의 얼굴이 믿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의 온전한 모습을 향해서 서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아, 그거 못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고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발걸음도 뛰지 않는 게 뛸 수가 없는데 나도 모르게 억지로 무릎을 붙잡고 뛰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못 갈 것 같은데, 힘들 것 같은데,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예요? 이 믿음이에요. 반대로 뒷걸음질져 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지금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요구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요구를 하셨을 때에 그 요구에 해당되는 행동 하나하나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그래 고생했다, 수고했다, 아프지 그러면서 쓰다듬어주는 거예요. 순간순간 쓰다듬어주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온전한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승인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말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 됐어, 말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렇게 제시해 주셨어요. 표시해 주셨어요. 대안을 주셨어요. 바로 그 승인의 대안인데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숫양이에요. 승인의 표시로 숫양을 주셨는데요. 제가 발음이 숫양이라고 자꾸 그러고 있죠. 예전에 사용하던 개역성경은 수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정성경, 새로 된 성경은 숫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거기를 통해서 맞춤법을 찾아보니까 숫양이 맞네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되더라도, 거세더라도 여러분이 양해해 주십시오. 방송용으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숫양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과 더불어서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종 둘을 데리고 집에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떠났습니다. 이제 모리아산이 보였을 때쯤 되었을 때에 두 종은 여기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들과 더불어서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을 때 아들의 등어리에는 장작이 있었을 것이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한 손에는 횃불이 들려져 있었고 한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아들이 지금 20살은 넘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나무도 있고요, 칼도 있고 불도 있어요. 그런데 재물이 없네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그때 당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완벽한 스토리를 알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자기 입으로 내뱉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칼을 들어서 확 찌르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멈추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옆을 보니까 수풀에 양한 마리가 예비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는 여러분이 졸지 말아야 되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했던 이 순간이 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 혹은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제사가 무엇인지 온전한 의미가 밝혀진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다시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노아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구절에서도 그 제사를 드리는 충분한 의미, 제사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한 곳은 없습니다. 확실하게 설명한 곳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비로소 제사라고 하는 의미가 물 밑에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제물로 쓰시기 위해서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쓸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라고 22장 8절에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삭을 지금 죽이는 겁니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적 있는 양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 양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올려놓았을 때 질문. 이삭을 내려놓고 제물 올렸을까요? 이삭이 있는 데서 같이 올려놨을까요? 왜 대답을 못하세요? 뻔한 질문인데 이삭이 거기 없었으니까 이 다음에 야곱을 낳지요. 그렇죠? 이삭을 내려놨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잘못 설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제단 위에 이삭이 올려져 있는데,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이삭이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설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삭이 장작을 짊어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올라갔고요. 아버지가 꽁꽁 묶었을 때에, 동여매었을 때에 이 이삭이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묶였고요. 제단 위에 올려놨을 때 반항하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고 못 박히실 때에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순종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므로 이삭은 앞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저는 설교했었어요. 근데 최소한 이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아니에요. 지금 누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이삭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되고 구속을 받아야 되고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단 강가로 나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은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실 분도,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프로피시에이션, 화목제물로 돌아가셔야 될 분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재물이 아니라, 다른 어떤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구속자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기독교에 놀라운 진리 하나가, 교리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게 바로 구속의 교리입니다. 대속의 교리입니다. ransom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몸값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드리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Ransom for all.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몸값으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이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셨고 아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흥이 하는 것 같아요. 장로교의 교리 가운데 신앙 고백서 가운데 아주 유명하고 귀한 것이 있어요. 참고로 30초만 곁길로 여러분 아침마다 묵상하시는 분들 계시죠? 큐티 하시는 분들 계시죠? 내년에는 제가 큐티를 이곳으로 권하고 싶어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으로 큐티 하십시오. 52주로 되어 있어요. 52주로 되어 있으니까 그곳으로 큐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본론으로 돌아와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귀한 것인데요. 거기에 8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시다, 미디에이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5조에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그의 온전하신 순종과 영원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드려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시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를 위하여 화해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사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희생 제물이 되어서 죽으셨을 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약발이 없으니까 네 번, 다섯 번, 열 번, 백 번, 천 번, 만 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딱 한 번, 딱 한 번, once for all, 딱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비하셨던 어린 양, 그 숫양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승인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인정해 주셨던 것처럼, 표시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천국의 백성이라는 그 근거, 그 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이 부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우리가 돈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여서 오고 있었던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 영원한 형벌, 영원한 형벌이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다가 우리 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영원한 죽음이 pass over 하고 간 것입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이와 같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자녀답게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또 상을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땐 아멘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 거예요. 승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상급이 있어요. 바로 여호와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를 입양을 해옵니다. 입양을 해오는데 그래서 법적으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자기가 입양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더니 이제 이미 자녀예요. 이미 법적으로 자녀예요. 근데 얘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왜 택해 주셨는데요? 뭐 하려고 택해 주셨는데요? 하기야 요새는 양부모가 하도 못된 양부모가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양부모가. 근데 만약에 그 양자가 아빠 몰랐어요. 제가 입양됐다면서요. 아빠 아니었으면 나 버려진 거라면서요. 내 아빠가 돼주셔서 고마워요. 그러면 그 양부모 심정이 어떨까요? 녹아내리는 거죠.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오셔서 사경에 인도해 주셨던 노진준 목사님 설교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진준 목사님도 양자가 하나 있거든요. 어느 날 얘가 그런 얘기를 잘 안 했는데 얘가 아빠라고 먼저 부르더래요. 목사님 마음이 그냥 녹아졌어요. 아빠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러면 더 줄까요? 안 줄까요? 더 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믿음의 그 모습을 인정해 주시면서 아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수장을 죽이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래 고맙다. 믿음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앞으로 너 혼자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고 상급을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5절부터 그 상급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6절까지 하고 그다음 17절에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게 하겠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성경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비밀인데요. 이 비밀이 우리들한테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이미 소개되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소개되어져 있는 비밀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은혜예요. 그런데 성경이 또 다른 비밀은 뭐냐면 우리에게 은혜만 베풀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신대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의 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다 같이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다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요. 한 번 은혜 딱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할머니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남아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시고 할머니가 비싼 거는 아닌데 폐물을 다 이제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거는 누구 주고, 이거는 누구 주고.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쵸?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는 우리 손주 며느리 주면 좋겠다. 아, 이거는 우리 손녀딸 주면 좋겠다. 이거는 큰 며느리, 이거는 작은 며느리. 뭐 하여튼 생각할 거 아니에요. 딸도 주고. 그쵸? 그런데, 손주 며느리 아니 손녀딸이라고 합시다. 손녀딸이 할머니가 손녀딸한테 예 이거 나 죽으면 이거 다 네 거야 그러면서 폐물을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 그 손녀딸 거예요 아니에요? 손녀딸 거 될 확률이 많죠. 그렇죠? 그러면 할머니는 내가 요거를 죽으면 너한테 줄 테니까 지금부터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지 마 그러시겠어요? 아니죠. 손녀딸이 와서 할머니 앞에 재롱 떨면 쌈짓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그러면 쌈짓돈 나올 때마다 폐물 주기로 작정했던 거에서 하나씩 뺍니까? 아니죠. 그거는 그대로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너무 예쁜 짓을 하니까 쌈짓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저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쁜 짓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예쁜 짓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때만 되는 데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믿음으로 참아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산을 넘어가고 계곡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수고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땅 위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근데 그런 복 가운데 마지막으로 하나를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끝에 부분에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니 할머니가 손녀딸한테 너 이거 너 줄게 이거 네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는데 할머니가 믿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개야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으로 원수를 물리치면서 살아야 돼. 이야기는 믿음으로 전달해 주는 이야기로서는 괜찮은데 만약에 그냥 야 살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머리 굽히지 말고 네가 한 대 맞으면 죽도록 두 대선 가서 패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마치 유언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의 내용 가운데 너의 자녀가 잘 될 거야. 땅에 충만할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충만하게 될 거야. 이것으로도 충분해요. 근데 왜 17절 끝에 가서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성문을 차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물론 싸우지 않고 외교력으로 무혈 입성할 수도 있어요. 피 안 흘리고 입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싸우는 거거든요. 정복하는 거거든요. 정복해서 이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기에 씨라고 하는 단어에서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씨가 영어 성경으로는 offspring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King James Version이나 NASB 같은 성경에서는 se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라면 여기에는 내 씨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 이게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것을 가장 잘 해석을 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군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기가 막히게 풀어가는데 어디서부터 우리가 먼저 보아야 되는가 하면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지금 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전의 성경은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하면 단수예요. 이것도 단수의 후손이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게 또 단수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서도 단수예요.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즉 하와의 후손 단수가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사탄의 머리를 짓밟는다라고 되어 있고 창세기 22장 18절에 또 너의 씨로 말미암아 단수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거를 가장 잘 설명해 주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기가 막히게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단수의 씨, 후손, 자손, 아들이라고 하는 그 단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장 16절 창세기 3장 16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 창세기 22장 18절에서 이야기했던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라고 했던 그 자손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하신 것인데 여러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단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 단수가 뱀의 머리를 짓밟았잖아요. 상하게 했잖아요. 로마서 16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3장 15절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라고 했던 일이 로마서 16장 20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승리의 깃발을 채시고 휘날리시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그 승리의 깃발을 확 꽂아 놓으시는 거예요. 이겼다예요. 그럼 하나 남은 게 있죠. 창세기 22장 18절에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죠.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불러 모여 있을 때에 마지막으로 대명령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가야 하는 이유가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 이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무엇을 위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로 삼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면 천하 만민에게, 천하 만국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을 가르치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이 믿음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만 내 자녀들만 잘 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근시안적이고 좁은 모습으로 이 믿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천하만국을 바라보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것은 나만 예수 믿고 천국으로 가라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선택을 먼저 받은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구원의 사건, 복음의 사건이 천하만국에게 퍼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신자들과 사업을 하고 불신자들과 장사를 하고 불신자들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에 참는 거예요. 손해나도 참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니까 참는 거예요. 치사하고 아니 꼽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 앞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테스트해서 지금까지 오게 한 것은 천하만국에게, 천하만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도 우리들만을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 과정과 시험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복음이 천하만국에게 퍼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삽시다. 이제는 좁은 눈이 아니라 큰 눈으로, 좁은 마음이 아니라 큰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